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세 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처음 공격을 받았던 것은 완전히 무너지기 19년 전인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그해 즉 주전 605년에 바벨론 제국과 애굽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700km 떨어진 곳 지금의 시리아와 튀르키예 국경 근처인 갈그미스에서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에서 애굽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애굽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승전의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침공해서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공한 후에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이것을 제1차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는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을 비롯하여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족 또는 귀족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데리고 간 것은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3년 동안 가르친 후에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볼모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한 꿈을 꾸고는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술사들과 주술가들, 점쟁이들, 점성가들 등을 불러서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말하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초월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황하여 말하기를 해석하는 것은 자신들의 몫이지만 꿈의 내용을 아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고 아뢰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초월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처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내용은 물론 해석까지 일러주었습니다. 다행히 그 일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두었습니다. 그 신상의 크기가 무려 높이가 60규빗 약 27.36미터이고 폭이 너비가 6규빗 2.73미터나 되었습니다. 왕은 중앙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지방관리들까지 나라의 전 공무원들을 불러서 절하게 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들을 풀무불, 즉 용광로에 던지는 법령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라는 신호인 음악 소리가 울리자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왕에게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람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고발한 것은 그 행위가 단지 종교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것을 세운 왕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고 그 행위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몹시 화가 나서 그 세 사람을 끌고 오게 한 후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상에게 절하도록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근하면서도 아주 강한 압박이었습니다. 특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말은 너희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존재는 너희가 믿는 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 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도 세 사람의 태도는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바른 절대자를 향한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입니다. 요즘은 다수가 선택하고 다수가 좋아하는 것이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보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무엇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지가 중요한 선택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은 것은 언제나 그 결과가 사상 누각과 같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몹시 화가 났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정색하고 풀무불 온도를 7배로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숫자 7은 완전수이기에 그 풀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온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고, 그 풀무 속에서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그 세 사람을 풀무 속으로 밀어뜨리려고 하자 그 군인들이 풀무의 열기로 인해서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결박되어 풀무 속으로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세 사람을 분명히 묶어서 던졌는데도 안에서 묶이지 않은 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첫째보다 더 신비한데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던졌음에도 그들은 죽지도 않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던지기 위해서 붙들고 있던 군인들은 풀무에서 흘러나오는 열기에 타 죽었는데도 말입니다. 셋째가 가장 신비한데 그 풀무 속으로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신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신들의 모습, 신들의 아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양의 새끼는 양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신들의 아들은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직감했습니다. 그 네 번째 사람 때문에 묶였던 사람이 묶이지 않을 수 있었고 풀무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로 만들었음에도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 앞으로 가서 그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바벨론 각 지방에서 높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로 시작되는 찬양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대부분 손뼉치면서 즐겁게 부르곤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은 굉장히 비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10대 청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으로 볼모로 잡혀왔습니다. 이 풀무불의 상황이 언제였는지 그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들이 볼모로 잡혀온 지 약 25년이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들이 다니엘과 함께 끌려왔을 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청을 할 정도이면 그들이 10대 초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0대 중후반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풀무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4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면 그들의 가치관은 바벨론화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지방 관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연히 바벨론에서 주는 녹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누리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가까이에 계시는 분, 자기 신들과 동행하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상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환경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목적 삼는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8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사표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3년 동안 동행하며 배웠고 또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비겁하게 정반대로 행동하는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해 줍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상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에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시던 장소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최후의 순간에도 일상의 바른 습관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홀로 살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두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의 타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야말로 기도의 절정이요. 우리 기도가 다다라야 할 최후의 목표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한 무리가 다가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앞장서서 왔습니다. 유다는 당시 가장 친밀한 언어인 입맞춤을 암호로 맞춘 후 스승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장면을 요한복음 18장 12, 1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은 가야바 앞이 아니라 그의 장인인 안나스의 앞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본래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은 총독이 임명하는 임명직이 되었고 당시에 대제사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장인과 사위관계인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뇌물로 자기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힘으로 계속해서 대제사장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시의 명목적인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안나스 앞으로 먼저 끌고 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권력에 관한 한 누가 실세인지를 분간하는 민감한 촉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 5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사복음서가 모두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따라가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아콜루세오인데 신약 성경에 9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복음서에 8번 정도 등장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 스승이 걸어가는 길을 제자가 동의하여서 따라가는 결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에 대해서 전합니다.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몬을 비롯한 야고보, 요한 등이 어떻게 했는지 5장 11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처럼 따르다는 결단을 뜻함에도 베드로는 지금 스승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결단해야 함에도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결단과 충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멀찍이라도 따르지 못하고 완전히 멀리 가버린 상태입니다. 베드로와는 반대로 처음에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었지만 나중에 결정적일 때는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매장되려고 했던 새 무덤, 이전에 그 누구를 위해서도 사용되지 않았던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거기서 치르게 되므로 그곳은 예수님의 부활을 또렷하게 증명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부자는 그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밝히지 못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주님을 멀찍이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당돌이는 용감하게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모든 제자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주해버리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두려움 없이 자신을 노출해 가면서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식에 앞장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에서 가까이 따랐기 때문이고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온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은 이상 더 이상 환경은 걸림돌이 되지 못했고 그런 환경은 그를 더욱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합정역 사거리에는 상당히 큰 중고 서점이 있습니다. 구역 성경 공부가 방학인 7, 8월이나 12월, 1월, 2월에는 한두 주에 한 번씩 점심 먹은 후에 그곳을 찬찬히 둘러보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의 한 부분을 읽다가 오기도 하고 또 필요한 책은 구입해서 오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최신상 서적은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종류의 서적이 있습니다. 중고 서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서적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손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출판은 되었어도 사람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사라지는 서적이 무수합니다. 하지만 중고 서점에 있는 서적은 누군가의 관심거리가 되었다가 팔린 것이기에 거기에 전시된 서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아주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가끔 예기치 않게 좋은 책을 발견하고는 미소를 짓곤 합니다. 일전에 그 중고 서점을 찬찬히 둘러보다가 마틴 슐레스케라는 분이 쓴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깊은 느낌을 주는 책을 보았습니다. 가문비 나무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이고 슐레스케 씨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그는 현재 독일 뮌헨에서 바이올린 제작 아틀리에를 운영하며 한 해에 20대 정도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등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은 약 10년 전에 출간되었고 작업장에서 바이올린을 제작하며 느끼는 묵상이나 조우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 책에 52장의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분이 다루어 본 바이올린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1721년에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인데 그 바이올린은 거친 음을 내도 조잡하지가 않았고 높은 음을 내도 천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피아니시모는 부드러우면서도 숨이 막힐 것 같았고 포르티시모는 외치는 동시에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문비 나무는 아주 높은 고지대에서 자라는데 그런 나무를 만나는 것은 바이올린 제작자에게는 큰 은총이라고 합니다. 가문비 나무는 밑동에서 4, 50m 정도까지는 가지가 하나도 없이 줄기만 쭉 뻗어 있는데 바이올린 공명판으로 사용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저지대에서 몇 년 만에 서둘러 자란 나무는 고지대에서 2,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자란 가뭄비 나무와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저지대에서 빠르게 자란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나무가 물러서 매력적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울림의 진수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지대의 가뭄비 나무는 굉장히 천천히 자랍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불필요한 아래쪽의 가지들을 스스로 떨굽니다. 바이올린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인 가지 없는 목재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가뭄비 나무는 수목 한계선 근처에서 자라는데 그런 척박한 환경은 나무의 생존에는 굉장한 고난이지만 울림을 만들어내는 데는 은총입니다. 그런 척박한 곳에서 자란 목재가 울림을 만들어내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 나무 중에서도 더 많이 그리고 더 장기간 바람에 시달렸거나 더 척박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한쪽에 무거운 하중을 바꿔서 자란 나무를 반응 목재, 리액션 우드라고 하는데 또는 이상재라고 합니다. 그런 반응 목재는 그 나무만의 고유한 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만든 악기는 그 나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유한 음을 갖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는 척박한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 서 있는 가뭄비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 삼기 위해서 신앙적이지 않은 가지들을 다 잘라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불어대는 온갖 비바람과 삶의 자리에 공존하는 짓눌림은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악기가 되었고 그들이 내는 생명의 소리는 28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위한 가뭄비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는 당돌히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시체는 절망과 슬픔, 부정의 상징일 뿐이기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아니고서야 타인의 시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것은 그가 장이 살아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수익을 올리기 위함도 아니었고 의사라서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것은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장례를 치러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제물이라는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확인한 이상 그 어떤 비바람도 그 어떤 오해나 박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어주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한 악기가 되었고 그가 내는 진리의 소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위한 가뭄비 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기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자신의 제국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가오는 시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와 같은 말 앞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주님을 위한 가뭄비 나무가 되어 바르지 못한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주님을 향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지가 주렁주렁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가뭄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목전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을 멀찍이가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또 우리가 어떤 환경에 머물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믿음의 결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만의 고유한 믿음의 음색을 갖게 되어 우리는 생명과 진리를 연주하는 주님의 악기다운 악기,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생명과 진리의 통로가 되는 만큼 우리 사회는 새로워집니다. 이 사회는 비판만으로 결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의 통로가 되는 만큼 세상은 맑아지고 밝아지며 새로워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는 척박한 이방인의 땅 풀무불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살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만을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그 삶의 태도와 고백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을 위한 무덤까지 준비해 놓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님인 것을 확인한 이상 그가 가진 재물을 비롯한 그 무엇도 주님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당돌이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가뭄비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기신 주님만을 목적 삼음으로 신앙적이지 않은 온갖 가지들을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에게 크고 작은 비바람이 내리치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짓눌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 각자의 믿음의 결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손길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악기가 되어 우리가 내는 생명과 진리의 소리가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선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은 결코 비판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